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반도 휴전선에서 북한군의 대남포 사격으로 남북한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전방부대의 완전 무장을 명령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군도 전군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하는 등 대응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21일 서부전선 방어를 담당하는 제3야전군 사령부를 방문해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에도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남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22일 오후 5시까지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확성기 방송을 그대로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포격 도발과 군사행동 위협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언행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21일 남북한에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황과 관련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그러면서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 국면에 대해 중국은 그 어떤 긴장 조성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중국은 최근 사태를 우려하며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한반도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나가다가 겐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남북한이 20일 서부전선에서 포격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21일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로저 캐비네스 대변인은 이날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 확인 절차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군사원조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테러 조직 소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파키스탄에 군사원조를 해왔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언론은 미 국방부가 테러 조직 하카니 소탕 문제로 인해 파키스탄에 군사원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란 핵합의를 지지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니들로 하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이 만일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이번 합의 안에서도 미국은 군사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합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예산을 늘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이번 합의에 반대 입장을 밝힌 민주당 중진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에게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AP통신은 최근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이 핵시설을 자체 사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 합의를 체결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아마노 유키아 IAEA 사무총장은 이 같은 주장은 와전된 것이며 이는 IAEA가 진행할 주요한 확인 방식을 잘못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IAEA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사찰 의무를 이란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10여 개국의 병력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외국 병력을 초청했습니다. 이날 열병식에는 12,000여 명의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과 200대 군용기 그리고 각종 군사 장비들이 총동원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토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편안한 잠 주무셨습니까?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내년 11월에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이고요. 내년 대선에서 맞붙을 민주공화 양당 후보는 내년 경선을 통해서 한 명씩 나오게 되죠. 이 경선에 도전하는 민주공화 양당 소속 정치인들이 현재 22명입니다. 하지만 사실 내년 대선에 나가겠다고 공식 등록한 미국 사람은 500명이 넘더군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당에 속하거나 무소속인 후보들이 이렇게나 많은 건데요. 그런데 미국의 이 세계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요. 무소속 후보로서는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은 한 남성이 화제입니다. 9%의 지지도를 얻었는데요. 현재 지지도 선두를 보이는 클린턴 전 장관이나 사업가 트럼프 후보에 비할 수는 없지만은요. 이 숫자는 지금 이 큰 돈을 써가면서 선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일부 후보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치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화제의 남성이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아이오와주 한 농부의 아들인 고등학교 남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자신의 후보자 명으로 10대들이 쓰는 비속어를 내놨는데요. 그런데 이름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다가도 이름을 이렇게 내놓은 이유나 공약을 들어본 일부 미국인들이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15살 고등학교 2학년인 브래디 올슨이라는 이 학생이 자신의 후보명인 These Nuts에 대해서 양당 체제를 깨부수기 위한 노력이면서 또 대선 선두 주자들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언론에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클린턴, 트럼프, 부시를 백악관에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요, 이란 핵 합의를 지지하고 연방 예산을 맞출 때까지 의원들의 급여를 또 줄이고요, 석유 회사들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놨습니다. 사실 이 학생의 얘기와 지지도가 주는 메시지가 뭔지가 중요하다는 반응인데요. 한마디로 유권자들이 기성 정치에 느끼는 피로감과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나이가 35살이 넘는 미국인이라야 하는데요. 이 농부의 아들이 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뉴스 알아보고요. 뉴스 용어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8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8월 22일 토요일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1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 18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21도에서 27도 분포. 신의주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29도에서 28도 분포. 개성 역시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20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닐 세데카가 부릅니다. Laughter in the Rain 골라봤습니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살펴볼까요?
네, 미국 연방판사가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해서 정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특수전 훈련학교 레인저 스쿨 창설 이래 처음으로 여성 수료자 2명이 나왔습니다. 조기 유방암 치료가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 보고서 내용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임 시절 개인 계정 이메일을 사용한 데 따른 논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자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소식 첫 번째로 알아보죠.
예, 20일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서 이 국무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법 소송이 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Judicial Watch라는 한 보수 단체가 제기한 건데요. 이 단체는 클린턴 장관 재임 시절 보좌관이었던 후마 아베딘이 이 민간 기업의 자문으로 일하는 특혜를 받은 것을 문제 삼아서 이 정보 공개법에 따라 관련된 클린턴 이메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이 소송을 맡은 판사가 이날 심리에서 힐러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한테 좀 따끔한 표현을 썼다고요?
예, 이번 소송을 담당한 에미 설리번 워싱턴 DC 연방 법원 판사는 만일 정부 직원이 정부 규정을 따랐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예, 설리번 판사가 이렇게 정부 직원이라는 말을 쓰면서 예, 클린턴 전 장관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걸 강조한 걸로 보이고요.
네.
예, 설리번 판사는 또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정부 규정을 준수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한 지적도 했습니다. 참고로 설리번 판사는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입니다.
네. 설리번 판사가 또 현재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 이 연방수사국에 도움이 될 만한 명령을 내렸다고요?
예, 설리번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서버에서 복구한 이메일 가운데서 이 국무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 이번 소송과 관련된 이메일이 있으면 FBI 측에 모두 달라는 요청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FBI가 이 서버에서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하는 작업에 나설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네, 현재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FBI에 개인 이메일 서버를 넘긴 상태죠.
예, 그동안 이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거듭해서 부인했지만 이 정부 기밀 정보가 이메일 계정으로 오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이 이메일 서버를 FBI에 넘겼는데요. 현재 가장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이메일 서버에서 어떤 새로운 정보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클린턴 전 장관의 변호인은 앞서 이 이메일 서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예, 국무부에 이메일을 제출한 뒤에 모두 삭제했다는 건데요. 그런가 하면 클린턴 전 장관은 얼마 전에 기자들에게 이 서버가 청소됐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이 농담으로 얼버무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클린턴 전 장관 측은 정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 지적에서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요.
예, 클린턴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성명에서 이 클린턴 전 장관이 정부 규정을 위반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예, 클린턴 전 장관이 재임 시절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건 다른 국무장관들도 해온 관행에 따른 거고요.
네.
예, 또 당시에는 국무부 규정상 허용됐다는 주장입니다.
네, 하지만 또 관련 규정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클린턴 전 장관이 취임하고 9개월 정도 지나서 이 정부 규정이 강화됐는데요.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정부 기록을 주고받았으면 반드시 이 기록을 제출하게 한 겁니다.
네.
예,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퇴임 후에도 한참 동안 이메일을 제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네.
예, 클린턴 전 장관은 이 논란이 계속 증폭되자 지난해 결국 재임 시절에 주고받은 이메일 약 3만 건을 국무부에 제출했고요. 사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 약 3만 건은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소송에서는 이 법무부가 국무부 입장을 대신해서 변론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장을 펴고 있나요?
예, 법무부는 이 정보공개법이 공무원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이메일 논란이 커지면서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예,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를 다 합쳐서 약 20명이 넘는 후보들 가운데서 여전히 지지율 1위긴 한데요.
네.
예, 하지만 최근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클린턴 후보에 대한 신뢰도가 내려가는 게 문제라고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예, 최근 퀴니피엑 대학교가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클린턴 후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네, 이 세 주가 이 선거 때마다 지지하는 당이 바뀌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들이죠.
예, 맞습니다. 이 세 주의 유권자들에게 클린턴 후보가 정직하고 또 신뢰할 만하느냐고 물었는데요.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32%, 그리고 오하이오 주에서는 34%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클린턴 후보를 정직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지난 3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와는 크게 다른 결과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미 육군 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장교가 특수부대 훈련 과정을 이수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이곳 시간으로 21일 졸업식이 거행됐죠.
예, 미국에서 레인저 스쿨, 그러니까 특수부대원을 양성하는 특수전 훈련 학교가 창설된 지 60여 년 만에 여성 졸업생이 탄생했습니다. 이날 영광의 주인공들은 셰이 헤이버 중위 또 크리스틴 그라이스트 대위인데요. 이들은 졸업과 함께 어깨에 영광스러운 레인저 견장을 착용하게 됐습니다.
네, 이 특수전 훈련학교가요. 특수부대원들을 양성하는 과정인 만큼 혹독한 훈련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특수전 훈련학교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선발된 지원자들이 9주간의 극한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네.
거의 먹지도 또 자지도 못하는 데다가 45kg이 넘는 장비를 착용하고 산으로 오르거나 늪지대를 통과하는 등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들도 못 견디고 탈락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예, 이번에도 총 400명의 지원자가 입소했다는데요. 최종 졸업생은 96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도 3분의 2 이상이 탈락했다는 건데요.
네.
여성은 약 20명이 지원해서 이번에 2명이 졸업한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여군들인데요. 자, 어떤 여성인가요?
예, 당초 이 군당국은 공격의 위험 등을 들어서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방침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예, 하지만 워낙에 전국적으로 큰 뉴스다 보니까 이 주변 사람들의 축하도 쏟아지고 신분이 절로 알려지게 돼서 공개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거라고 합니다.
네.
예, 크리스틴 그라이스트 대위는 올해 26살로 헌병 대대의 소대장이고요. 올해 25살인 셰이 헤이버 중위는 전투 헬리콥터 아파치를 조종하는 항공여단 소속입니다.
네. 그럼 이 두 명의 여전사가 앞으로 어떤 임무를 하게 되나요?
예, 그게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셰이 헤이버 중위는 계속해서 이 전투기 조종사로 남길 원하고 있고요. 크리스틴 그라이스트 대위는 특수부대에 배치되길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미군 당국이 한 번도 여군을 전투 배치에 허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일 그라이스트 대위가 레인저 부대에 배치된다면 또 하나 큰 화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반면 계속해서 조종사로 남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헤이버 중위는 레인저 스쿨에서 받은 훈련을 통해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특수전 훈련학교가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지원자를 받은 사실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2년 전에 이 국방부가 여군들에게도 특수부대를 포함한 모든 전투병과를 개방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특수전 훈련학교도 올해 처음 여군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건데요.
네.
예, 2년간의 이 실험 과정이 끝나고 이제 오는 9월에 6해 공군과 해병대 지휘관들이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에게 이 여군들에게 어떤 부대를 개방하면 좋은지 조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라이스트 대위는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군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있다고 털어놨는데요. 여군들에게 최후의 장벽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특수부대 문이 과연 활짝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모가 10년 전쯤 유방암으로 사망했던 보도가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에서는요, 매년 약 6만 명의 여성이 유방암 연기라는 진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조기 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예, 보통 이 암의 진행 단계를 나눌 때 1기, 2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유방암 연기다라는 말은 이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는 이상 좀 생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연기는 이 치명적인 악성 종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아주 초기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종양을 절제하거나 유방 절제 수술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최근 연구진들이 미국의 권위 있는 자마학 암 전문 학술지에 이런 유방암 조기 치료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질병, 특히 암의 경우 조기 발견하고 또 조기 치료가 아주 중요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텐데요.
예, 연구진이 전국의 암 등록자 명단을 토대로 DCIS 진단을 받은 여성 10만 명을 선정해서 20년 추적한 결과라고 합니다.
네.
예, DCIS란 이 상피 내암으로 그러니까 이 종양세포가 유선 바깥까지 퍼지지 않고 유선 안에만 존재 있는 상태로 이런 유방암의 경우는 연기에 해당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연구 결과 이 DCIS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여성들과 일반 여성이 유방암에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예, 지난 20년간 치료 후 유방암으로 사망한 확률이 3.3%였는데요. 이 보통 여성이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것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몇십 년 동안 이런 DCIS 진단율이 아주 높았다고 하죠.
예,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이 DCIS 자체가 암인지 아니면 유방암으로 가는 초기 전 단계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일부 여성에게는 위험한 요소가 되는 정도로만 봐야 할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DCIS가 치명적으로 이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이 암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면 환자들에게 스트레스와 공포를 줄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참고로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군은 40살 미만의 흑인 여성들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요, 치료 방법으로 종양을 제거하거나 유방 절제 수술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여성들이 또 그렇게 되면은 여성성을 잃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종양이 발견된 가슴을 절제하게 되죠. 그런데 아예 건강한 가슴마저 다 절제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유방암 연기 진단을 받은 여성들이 이렇게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네.
예, 또 치료 효과에서 별다른 차이가 있지 않는데도 굳이 환자들에게 2단계에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연구를 이끈 토론토 여성대학 연구소의 스티브 나로드 선임 연구원은 DCIS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 다소 과격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의학계 반응은 어떤가요?
예,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이 도움이 되는 자료긴 하지만 현재의 치료 방법을 바꿀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예, 의사들은 또 연구 대상으로 뽑힌 환자 개개인의 병력이나 치료 방법이 다 다르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미국의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의 눈길을 끄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바로 인터넷 전화인 스카이프를 써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가 바로 스카이프입니다.
네, 인터넷 전화라는 게 인터넷을 써서 통화하는 기술을 말하죠.
맞습니다. 인터넷 전화를 영어 약칭으로 VOIP라고 합니다. 이거는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을 줄임말인데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이 VOIP를 일반 전화가 아니라 인터넷을 써서 전화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정의합니다.
네, 그럼 이게 인터넷이 있는 곳에선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기술이겠네요.
그렇죠. 인터넷이 연결되고 컴퓨터나 똑똑한 선전화인 스마트폰 그리고 판형 PC 즉 태블릿같이 인터넷에 연결해주는 기계만 있으면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카이프 바로 대표적인 인터넷 전화죠.
맞습니다. 이 스카이프는 인터넷망을 써서 소비자에게 각종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스카이프입니다.
네.
이 회사가 지난 2003년에 세워졌는데요. 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에스토니아 출신 기술자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스카이프가 원래는 유럽에서 출발한 회사로군요. 그런데 방금 이 스카이프가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전화 말고도 다른 기능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전화와 같은 음성 통신뿐만 아니라 영상 전화도 있고요. 파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동시에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또 메신저라고 해서 전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이 모두 공짜인가요? 아니면 돈을 내야 쓸 수 있나요?
이게 무료도 있고요. 돈을 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스카이프에 가입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서비스는 공짜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카이프 계정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통신은 무료인데요.
네.
하지만 스카이프를 써서 일반 전화번호가 있는 기기에 연결할 경우에는 돈을 내야 합니다. 가령 내가 이 스카이프를 써서 한국에 있는 친구의 손전화로 전화를 걸면은 그때는 돈을 내야 합니다.
네, 계정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통신은 무료라고 했는데요. 이런 장점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인터넷 전화에 몰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인터넷 전화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역시 이 요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죠.
네.
많은 회사가 인터넷 전화 사업에 뛰어들면서 내세웠던 점이 바로 전화를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설령 요금을 내고 인터넷 전화를 쓰는 경우에도 일반 전화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스카이프 같은 인터넷 전화가 강점이 있습니다.
네.
저도 한국에 전화할 때는 일반 전화를 쓰지 않고 이런 인터넷 전화를 주로 씁니다.
네, 자 이런 장점이 있다면은 스카이프가 인터넷 전화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올해 초에 통신시장 조사기관이죠. 텔레 지오그래피사가 눈길을 끄는 자료를 내놨는데요.
네.
이 자료를 보면 2년 전인 2013년에 스카이프 계정을 가진 사람들끼리 국제전화를 쓴 시간이 총 2140억 분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2년보다 36%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군요.
네. 2140억 분이라고 하면은 전체 국제전화 통화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이 스카이프를 통한 국제전화 통화량이 전체 국제전화 통화량의 약 40%를 차지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제전화를 10분가량 쓰면은 그중에서 4분은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국제전화를 했다는 말도 되죠.
네, 그러면은 스카이프를 쓰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네, 이 회사 집계로는 2013년 기준으로 3억 명 이상이 스카이프를 쓴다고 합니다. 또 관련 업계 집계로는 작년 2014년 기준으로는 매일 스카이프를 쓰는 사람이 거의 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터넷 전화 서비스인 스카이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 이 스카이프가요 그동안 몇 차례 다른 기업에 인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가 2013년에 설립됐는데 유명한 이베이사가 2005년에 이 스카이프를 26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네, 이베이라면은 인터넷에서 경매로 물건을 사고 파는 사이트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베이사는 스카이프에서 이윤이 많이 나지 않고요. 또 특허 관련 소송에 시달리자 4년 후인 2009년에 스카이프를 다른 투자 업체에 팔아 넘깁니다.
네, 그러다가 또 다른 회사에 넘어가지 않았던가요?
맞습니다. 지난 2011년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85억 달러라는 거금을 주고 스카이프를 인수했습니다.
네.
이 액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기업을 인수하면서 쓴 돈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하는군요.
예, 그런데요. 솔직히 요즘 텔레비전 뉴스 방송을 보면은 스카이프를 써서 회견을 하는 장면도 나오던데 자세히 보면 화질도 별로고 또 소리도 좀 많이 울리던데요. 왜 스카이프를 쓰는 걸까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회견, 인터뷰하기가 아주 쉬워서 그럽니다.
예.
텔레비전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번 하려면 일이 많죠. 회견할 사람이 있는 곳에 이 카메라 같은 그런 무거운 장비들을 직접 들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하지만 스카이프 같은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쓰면 이런 어려움이 사라지죠.
네.
인터넷이 있고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 기계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어렵지 않게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많은 텔레비전 뉴스 방송이 회견할 때 이 스카이프를 쓰고 있습니다.
네, 스카이프 같은 인터넷 통신 서비스가 일반 기업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회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가운데 하나가 역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영상으로 통할 수 있는 기능이죠.
네, 그런 기능이라면은 뭐 특히 회의를 하는데 아주 쓸모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려면 한 자리에 모이거나 아니면 집단으로 음성만 들리는 이 전화 통화를 하곤 했는데요.
네.
요즘에는 그러기보다는 인터넷에 모여서 영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회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샘 스미스가 부릅니다. I am not the only one 골라봤습니다.
For can't believe you let me down. But the proof's in the way it hurts. For months on end I've had my doubts, denying every tear. I wish this would be over now, but I know that I still need you here.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ve done. But when you call me baby, I know I'm not the only one. You've been so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네,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인들에게 7월과 8월은 여름 휴가철이죠. 네. 1년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에서도 여행지나 그 관광지와 관련된 얘기로 요즘 계속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미국의 아름다운 관광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얘기 들려줄 새로운 미국인 만나보시죠.
My name is Ryan Cronin.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Ryan Cronin입니다.
네, 오늘 미국 이야기 들려줄 라이언 씨는 버지니아 버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 온 가족이 함께 이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낸 그 여행지가 오늘 전해드릴 미국 이야기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Outer Banks입니다. I want to talk about vacationing, going Outer Banks during the summer. I came here as a kid. So, and it's really, especially for our area, this is really good family environment.
저는 아이들과 놀기 좋은 해변을 찾아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아우터 뱅크스에 왔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조카들이 많거든요. 1년에 한 번 있는 가족 여행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조카들도 재밌게 놀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요. 아우터뱅크스가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기에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아우터뱅크스는 제가 살고 있는 북버지니아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메릴랜드나 워싱턴 DC, 뉴욕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휴양지예요. 북동부 지역에서 내려오려면 자동차로 오랜 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곳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저희 가족도 지난 1월부터 휴가 계획을 세웠거든요. 아우터뱅크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인근의 다른 유명한 휴양지에 비해서 상업적인 면이 적다는 거예요. 여긴 작고 조용하고 가족들끼리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놀이시설이 빙빙 돌아가지도 않고 큰 식당들로 사람들이 붐비지 않아서 시끄럽지도 않고요. 긴 해안선을 따라서 바다가 무척 평온하고 아름다운 곳이죠. Can't wait till we're back there. See your blonde hair blowing in that salty air.
네, 아우터 뱅크스. 참 조용하고 멋진 해변이 있는 곳이죠. 저희 방송국에 있는 워싱턴 DC와 접해 있는 이 버지니아주에서 남쪽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아름다운 휴양지인데요. 그런데 보니까 김묘 기자가 직접 아우터 뱅크스에 가서 라이언 씨를 만나고 오신 거네요.
네.
네, 얼굴이 까맣게 그을리신 게.
네, 뭐 네. 여기저기 제대로 그을렸죠.
네.
네, 저도 여름 휴가로 라이언 씨가 이렇게 자랑하는 아우터 뱅크스에 갔었고요.
네.
또 조용한 여름 바다의 멋에 푹 빠져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온 건 아니고요. 아우터 뱅크스의 바다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소리 들리십니까? 바람 소리와 섞여 있는 이 파도 소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아우터 뱅크스라는 바닷가에서 들려드리는 파도 소리입니다.
아, 좋네요. 파도 소리에 바람 소리까지 뭐 해변 분위기 제대로 가져오셨는데요.
이 파도 소리를 담아온 아우터 뱅크스는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동해안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320km의 이 길고 가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참 특이한데요.
네.
각각의 섬은 다리나 배로 건널 수가 있습니다. 섬 동쪽으로 대서양의 흰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요. 이 해변을 찾아서 여름이면 라이언 씨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관광객들이 아우터 뱅크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우터 뱅크스 하면은요 긴 해변 못지않게 유명한 게 이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을 성공시킨 라이트 형제 기념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1903년 12월 17일 아우터 뱅크스의 킬 데빌 힐스에서 이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이곳을 방문하면 라이트 형제 기념비와 플라이어 1호의 모형을 볼 수 있고요. 세계 첫 비행을 시도한 언덕이나 착륙 지점에 이 기념비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네.
또 여러 전시물들이 마련돼 있어서 아우터 뱅크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유명한 곳이죠.
네. 아우터 뱅크스의 조용한 해변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장소까지 함께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놀거리나 볼거리, 먹을거리 뭐 하나 빠지지 않고요. 또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네.
자, 라이언 씨, 아우터 뱅크스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다시 만나보시죠.
Go to the beach, you make lots of food. You go do other stuff like, you know, crabbing, fishing, go ride jet ski.
바다에 가서 해변에서 놀고 다양한 해산물도 먹고 개도 잡고 낚시도 하고요. 아우터 뱅크스는 놀거리가 정말 많아요. 전 여기 오면 늘 제트스키를 타는데요. 바다 위를 시원하게 달리면 정말 기분 좋죠.
제트스키는 물 위에서 달리는 모터사이클, 그러니까 물 위를 모터의 힘으로 달리는데 오토바이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작 방법도 아주 쉬워서 초보자도 간단한 설명만 들으면 곧바로 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우터 뱅크스에 온 라이언 씨 가족들도 4살 된 조카에서부터 할머니까지 모두 제트스키를 타러 나갔습니다. 제트스키 타는 곳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안내 요원들의 설명에 열심히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저기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버티는 아이. 별거 아니니까 타보라고 권하는 엄마. 답답한 마음에 협박하는 아빠까지. 네, 오토바이를 타고 바다에를 달린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좀 무서워할 수 있겠어요.
다행히 라이언 씨 가족은 4살 된 조카까지 무사히 제트스키를 탔는데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트스키를 타다가 조금 더 용기를 내면 패러세일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패러세일링은 특수 고안된 낙하산을 메고 모터보트에 긴 줄로 연결해서 가다가 공중 비행을 하는 겁니다. I'm afraid I'll end up over there next. You don't like it? I don't want
you wandering. You stay here, please. 이거 역시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버티는 아이 있겠네요.
네, 자 이쯤 되면 엄마들은 애가 타겠죠?
미리 표 끊어놨을 텐데. 네.
그런데 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러세일링은 뭐 특별한 교육이나 강습이 필요 없고요. 그네 타듯이 앉아서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아우터뱅크스에서 패러세일링을 하면 과연 어떤 기분일지 라이언 씨에게 들어보시죠.
Parasailing is when they put you in a parachute.
패러세일링은 모터보트를 타고 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낙하산을 어깨에 메고 새처럼 날아서 공중에 떠 있는 건데요. 바다는 물론이고 아우터뱅크스의 긴 해변과 등대들, 자연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Also over here, a memorial for this is a place where they flew first airplane ever.
아우터뱅크스가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비행을 성공한 곳이잖아요. 패러세일링을 하면서 공중에 붕 떠 있으면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했을 때 그 기분을 우리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아우터뱅크스는 연날리기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이곳 바람을 이용해서 연날리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라이언 씨는 아우터뱅크스가 어른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휴양지로, 또 아이들에게는 컴퓨터 게임이나 휴대전화를 떠나서 자연과 더불어 놀 수 있는 곳으로 더없이 좋은 장소라고 하는데요. 라이언 씨 조카들과 함께 사료 봉지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거북이 보러 가는 중이에요. 바다 반대쪽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거북이가 살거든요. 아이들이 야외에서 자연 연못에 사는 거북이를 볼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경험하게 해주려고요.
Over there. 연못에서 자라 같은 작은 거북이들이 수면 위로 얼굴을 내미는 걸 보고 라이언 씨 조카들 난리가 났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등장할 때마다 아이들은 신이 났는데요.
Come on.
흥분한 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Right there,
엄마 뒤에 숨어 있던 아기 거북이 등장하자 아이들은 신기한 듯 지켜보고 있습니다.
That's probably the baby.
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라이언 씨는 가족들과 함께 이 아우터뱅크스 밤바다에 나가 작은 개를 잡고요. 또 야생마를 보기 위해 트럭을 타고 해변을 달리기도 했는데요. 라이언 씨가 소개하는 아우터뱅크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skating on thin ice. Skating on thin ice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it means to be skating on thin ice,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 the soccer game tomorrow.
Again? You've already missed 3 games, though. If you don't tell Coach Johnson today, you could be skating on thin ice with him, and he might cut you from the team.
I know. I'll definitely let him know today.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난 내일 축구 시합에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자 제이슨이 또? 너 경기를 세 번이나 빠졌잖아.
If you don't tell Coach Johnson today, you could be skating on thin ice with him and he might cut you from the team.
오늘 안에 존슨 코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위험해. 팀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라고 하네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skating on thin ic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 the soccer game tomorrow.
Again? You've already missed 3 games though. If you don't tell Coach Johnson today, you could be skating on thin ice with him and he might cut you from the team.
I know. I'll definitely let him know today.
Today's expression is skating. S-K-A-T-I-N-G. Skating on. O-N. On thin. T-H-I-N. Thin ice. I-C-E. Ice. Skating on thin ice. Skating on thin ice는 살 얼음판에 스케이트를 탄다는 뜻이죠. 결국 위험한 일을 하다, 모험을 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무엇무엇을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If you are skating on thin ice, you are doing something that is too risky. You're basically putting yourself in a situation that could quickly become dangerous. Let's just think about it. If you're skating on a frozen lake during the winter and you happen to skate a little too far out on ice that is too thin, it might crack and you might fall in the lake. That's why skating on ice that is too thin can be dangerous.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축구 시합을 또 빠지면서 존슨 코치에게 알리지 않으면 위험할 거라고 팀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If you don't tell Coach Johnson today, you could be skating on thin ice with him, and he might cut you from the team.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I think that your idea to invest in this company is too risky. You are definitely skating on thin ice.
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건 위험해. 아주 무모한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 the soccer game tomorrow.
Again? You've already missed 3 games, though. If you don't tell Coach Johnson today, you could be skating on thin ice with him, and he might cut you from the team.
I know. I'll definitely let him know today.
Let's review. If you are skating on thin ice, you are doing something that is too risky. Skating on thin ice. Skating on thin ice.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폴 매카트니와 마이클 잭슨이 함께 부르는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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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뉴스광장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해 1만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만든 전염병 에볼라가 한풀 꺾였지만 아직 완전히 퇴치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매주 20명 정도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 4월에 매주 100건이 보고됐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감소한 겁니다. 이와 관련 미 국제개발처의 에볼라 담당자인 알퐁소 렌하트는 최근 유엔에서 열린 에볼라 국제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단합해 대처했기 때문에 그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개발처에서 에볼라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렌하트는 에볼라 확산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그 여파로 인한 피해는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국경이 차단돼 국가 간 무역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또 각국의 보건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도 긴급한 과제입니다.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에볼라 사태 와중에 희생된 보건인력은 그 후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또 에볼라가 창궐했던 서아프리카의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에서는 매년 4천 명이 추가로 사망할 정도로 모성 사망률이 높아졌습니다. 에볼라 발병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난 봄부터 에볼라 퇴치를 위해 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1,500명 이상의 의료진이 훈련을 받았으며 약품과 의료장비 그리고 연구소와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또 미국은 에볼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2억 6,6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자금은 기니와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에서 긴급치료체계와 각종 피해복구 작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국제개발처에서 에볼라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하트는 미국은 에볼라 피해 국가들의 복구 작업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정책이 여러분의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미국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US 팔러시 360을 찾아보세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해시태그 US 팔러시 360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